고린도 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지난번에 생각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의 그 보증으로서 성령이 오셨다 하는 이 5절 말씀이 그 본문이 됩니다. 신자들은 육신이 다시 삽니다. 영혼만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과 함께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보증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종말론적 완성과 영광의 보증으로 주어졌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은 대부분 뜻밖에도 많은 오해가 있고 그 견해도 각기 달라서 이 성령 은사나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우들이 그 신앙상에 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충돌을 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문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종말론적 완성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그의 백성의 백성된 표를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표를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이상, 계획하신 이상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하실 것에, 꼭 하실 것의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표로서도 성령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시선을 끌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시작하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했던 이 신자된 지위가 끝날까지 지켜질 것이고 그 끝날에는 더더욱 신분에서는 뭐 더 이상 바뀔 것이 없습니다마는 수준에서도 영광의 상태로 완성되어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구원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서 성령이 성경에는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맨 처음 모든 성령 운동에 관한 그 근거 구절로 쓰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오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은 전부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지금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비상한 그 현상들 때문에 워낙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질시했던 무리들이 빈정거리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있는 것 같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이렇게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색다른 것을 만들었거나 오해할 만한 혹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가 만든 어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중요하냐면 17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겁니다. 18절에도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이겁니다. 근데 이 모든 육체, 모든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서를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제한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네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으로 이해했겠지만 21절에 보면 그 인용한 말씀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성이죠. 민족성이라 그러지 않고 민족적 구별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표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조건이 붙는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한 조건이 붙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것으로는 구원의 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까지도 이 뜻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의 모든 그 전개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두고 볼 때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나 조건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재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요엘서를 인용한 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신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표요, 구원받은 자인 표요, 구원받은 자는 종말론적 완성과 영광의 자리에 갈 보증을 갖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가장 큰 핵심으로서 보통 우리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그 위에 더 고급한 단계, 더 고급한 신분의 차원에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공통된 표로서 성령께서 와 계시며 그것이 하필 성령인 이유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 것을 증거하는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오신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가장 큰 오해는 앞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신분상의 고급한 신분과 저급한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자 중에는 고급한 신분과 저급한 신분은 없습니다. 신앙 수준이 높고 낮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나 성령의 나타남이나 커다란 직분이 맡겨졌다고 해서 그가 신분적으로 고급한 계급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더 높이 쓰실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는 저급한 신분이라서 도저히 고급한 신분이나 더 깊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열등한 계급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급한 신분이 있는 것 같은 차별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언제나 그렇게 오용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이제 방언이 등장을 하는데요. 7절 보시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겁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그 영적인 말, 그 영어로는 speak in tongue이라 그럽니다만, 그 무슨 거룩한 신비한 말이 아니라 각 나라의 외국어였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의 방언은 왜 이것이 터졌느냐면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증거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이 왜 하필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초점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과 왜 이 각 나라 방언 그리고 요엘서가 인용되어야 하느냐 말이죠. 대부분의 오해는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특별한 은사, 특별한 능력으로 자꾸 치부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껏 성령이 강림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성령 강림, 성령의 내주로 표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상징적이었습니다만은 표였다고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는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그게 아니고 각 모든 나라 사람인데 그 모든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주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성령이 임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원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이면 그가 구원을 얻은 자이고, 구원을 얻은 자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목적을 두고 일을 시작하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으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채택했던 종말론적 완성, 영광의 완성이 그에게는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론과 연계돼서 성령 강림 사건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종종 무엇으로까지 오해가 확대되느냐 하면 구원을 얻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르다 라고까지 이게 오해되는 것인데, 우선 제자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의 제자였으나 성령을 받는 것은 이때다 이겁니다. 더더욱 그것을 지지해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사도행전에 몇 군데 나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고 여러 사람이 믿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빌립 집사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했는데 성령은 아직 안 받았어요. 나중에 누가 갔다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가보니까 아직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그 억측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다르고 성령 받는 거 다르다가 이 사건 때문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아직도 구약적인 그 분위기 속에 있는 때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때인데 그때 그것을 아무도 이해하거나 그때 그걸 그 충분히 알아먹을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건 알아도 예수를 믿는 것 갖고 전부가 아니라 뭐 전부입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끝날까지 지키실 것이라까지 그때 다 충분히 이해되진 않았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만일 예수 믿고 믿자마자 성령이 그때 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때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용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당황하기 일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도가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일 때는 증명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증명서가 없이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알게 하는 것이 제복 아닙니까? 경찰복 같은 거죠. 제복을 입으면 저 사람 누구라라고 아는 것입니다. 사도를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여러 가지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마리아는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이상으로 배척받은 대상입니다. 그건 구원 얻는 백성이라고 보지 못하면 되나? 배교한 자라고 보니까요. 그들은 누가 가서 전도를 했죠? 빌립이 가서 했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전하긴 누굴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전한 자의 자격이나 복음을 받은 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를 누가 최후 판정을 내려줘야 이 좋으냐 하면 사도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까지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당신네들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라고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찍은 것을 성령이 내려옴으로써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최후의 보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그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이 인정을 하든지 이제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면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될 것이고 더 이제 더 가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발전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가 와서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줄 때 뭐만 물어봐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뭐까지도 안 물어봐요. 사도가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성령이 임하는가도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고 사도가 가서 확인한 것이나 성령이 내린 것은 말하자면 그 도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도장은 도장 자체가 내용이지 않지 않습니까? 도장은 내용을 공증하는 것이지 도장이 내용이어서는 안 되죠. 도장을 찍었더니 도장 속에 내일 3시에 나랑 만나서 점심 먹자 이렇게 써있는 도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상금을 얼마를 주겠음 그리고 도장 누구 꽝 이렇게 찍는 것이지 백지에다 도장을 찍었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금 얼마를 주겠어. 이렇게는 도장을 안 찍는다 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걸 이해하기 좋은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대에 있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 사건은 잘 보세요. 고넬료 집안을 구원얻는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먼저 세례받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세례를 주게 돼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간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환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가서 전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졌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세례를 성령이 이미 먼저 내려와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확인을 시켜줬는데 사람이 의식으로 행하는 세례를 어떻게 금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줍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가 훨씬 분명해졌죠.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해서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되어 있죠. 그럼 11장에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그때 힐난할 때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무엇으로 확인했다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래서 설명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겠는가?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주께서 나를 글로 부르셨고 나를 맞아들인 저쪽 집도 그 환상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15절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분명한 표요 최종적인 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생소했던 시기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하늘로부터 온 하나의 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될수록 이 사건은 줄어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십니다마는 이때같이 밖으로 드러나게 오시지 않고 이제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18장 24절부터 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요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에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해서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에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 에베소 교회 사건 아볼로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바울이 이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이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을 얻고 예수 믿은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 하는 유력한 근거 구절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먼저 와서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성경을 가르친 아볼로라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아볼로는.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학문이 많고 25절 18장 25절 다시 보세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요한까지는 아직도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에 퍼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이 아직도 유대인뿐이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데까지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구원의 대상이 한정된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세례는 만민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름의 약속이요 그 확증이요 증거인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와서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만나보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대민족주의라는 바탕을 깔고 더 깨끗이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차원으로 치중되어 있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모든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에 관한 것은 확실치 않았던 듯 싶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그 성령이 임하여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이 확증된 사건이 에베소서 교회 사건인 줄로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유명한 그 성령의 임재와 연결된 네 가지 유명한 사건을 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 필요합니다. 방언이나 어떤 은사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만 성령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나와 나 본인 자신과 옆 사람이 다 알도록 증거됐을 겁니다. 왜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약속이며 어디까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가가 분명치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보이게 분명하게 확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들도, 사도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시대 열두 사도로 끝입니다. 사도란 제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소개가 된 셈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동시에 이 성령님이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건 성령님이건 도대체 증거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요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도 지금 필요 없고 제복 입은 사람 필요 없죠. 성령님도 드러내놓고 나타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때만 그러고 이제는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만 묻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몸으로 설 것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인 것으로 확인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구원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구원 얻은 자가 그 구원이 실패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실패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목적지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붙잡고 계신 그리고 그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 혼자 두시지 않은 하나님의 큰 배려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확인하며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를 그의 자녀된 표로 삼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와 실패할 수 없는 그 손길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사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라 하신 약속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자된 생활을 열심히 경건히 있는 힘을 다하여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고 충성하여 주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 달려감으로 거룩한 길, 의의 길, 영광의 길 완주하고 주 앞에 칭찬 속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